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이란 놀람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생소한 사건이고 낯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여기서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뭘까요? 그동안 네가 헛된 것에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놀랐구나. 이제는 진정한 신비에 대해서 네가 놀랄 차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덤에 돌이 굴러지는 장면에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리고 겁을 냅니다. 이것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겁나는 두려움이었고 도망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결코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지 말라는 이 명령어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헛된 것에 네가 놀라지 않아야 될 것에 네가 놀랐느냐? 이제는 진정한 것, 이제는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에 놀라지 다른 웬만한 것 그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여인들의 두려움은 그래서 주님의 신비의 세계에 초대받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렵지만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생겨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쁨이 동반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다른 면에는 기쁨이 함께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성을 가진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사실을 똑같이 기록해 주는데 거기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두렵고 동시에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계시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큰 기쁨을 갖기 전에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가 죽음 속에 있는 예수,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사셨다. 죽음을 넘어서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빈 무덤을 지적하면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여인들은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익숙한 것들이 있고 그 반대로 낯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처럼 또한 낯선 것도 또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음을 통해서 나와 떠나가는 것, 나와 이별하는 것은 참으로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죽을 때는 어떨까요? 더욱더 낯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죽음이란 뭘까? 죽음은 통과하면 뭐가 될까?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낯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것은 참으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부활이 있었으면, 생명이 있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면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지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건인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에 놀라면서 동시에 인간이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가슴이 뜁니까? 참으로 놀라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그래서 변증법적입니다. 두렵고 기뻐하는 이 삶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 내 신앙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뒤집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건 죽음의 권세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못되게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주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인들은 소외됐습니다. 놀랍게도 버림받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먼저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역전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부활 사건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신비적으로 감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를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쇼업하듯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기인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듯이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는 이 세 제자에게 먼저 보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적인 인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지만 주변에 소외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결코 동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변두리 인물, 버려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동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으로 먼저 여성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뒤집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 차이가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남자로서의 체면, 남자로서의 자기과시,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남의 시선에 묶여져 있는 것이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밑바닥에서부터 내어놓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이런 꽉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늦게 발동이 걸립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또한 남자들이기에 결국 이 여성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오늘날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결코 중심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속이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탈북민일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돌보리 없는 장애우들, 독거노인들, 코리아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질병을 앓으면서 생명의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계급성과 분파를 조장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비는 누구에게 열려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활짝 열어놓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의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가 살아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의 역사,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모든 삶의 의욕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라고, 부활하신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인생을 열어가자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라. 네가 가서 말하라. 세상을 향해 말하라.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희망 전도사들이 되라. 주저앉은 자들에게 일어섬의 희망을 주라.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의 희망을 주라. 죽음 앞에서 겁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늘 현재를 뛰어넘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개인 혼자 무력하게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연합해라. 그것은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다 하면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신비적인 경험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 주님의 복음을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교만할 때 나를 끌어내리시고 내가 저 구렁텅이 속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전의 섭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살만한 주님의 축복받은 장소인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한 그런 내 삶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워 떠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경험보다 앞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축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하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무능이라고 하면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삶의 진부함을 깨뜨리는 혁명이라고 하면 부활은 삶의 갈급함에서 생수를 주는 혁명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단절과 허무와 탄식과 불가능의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들에게 놀람과 경이, 사랑할 줄 아는 생명의 불꽃과도 같은 혁명이 부활의 이 소중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역사의 종말로 인도했다면 부활은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부터 출발시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산산히 부수어 놓았다고 한다면 부활은 다시 모여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의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그분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부활절 아침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다가 부활 주일날로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날 무덤 가운데 죽음 속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은 로드 데이, 주님의 날, 그것을 주일이라고 우리는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날이 부활의 이 아침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울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탄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며 신음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내 슬픔과 내 좌절과 내 탄식과 내 절망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신비가 훨씬 더 큰 거란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맛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맛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을 기다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어둠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세기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이감을 잃어버리면 삶이 지루해집니다. 삶이 무료해집니다. 어제가 오늘 반복됩니다. 내일 똑같은 날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경의감을 해체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경의감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경의감을 갖고 사랑의 경의감을 갖고 인생을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한 옷을 입고 경의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군요,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군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의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네요,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군요, 내가 영원한 세계를 지금 앞당겨서 이 세상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네가 나가라. 저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줘라. 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라. 저 불의한 세력 속에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냥 저 십자가 속에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내리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우리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놔두고 예수님 무덤 속에 그냥 놔두고 생명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헛되이 보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